마지막 11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궁핍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저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에 가장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긴 유다의 왕들을 언급을 하실 때에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실 때에 꼭 말씀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죠. 이런 면에서 다윗이 참 부럽습니다. 그가 실수 안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의 삶의 자세와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면서 다윗을 참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선한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요시아 왕이죠. 이 요시아 왕의 행적을 보면은 그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 북쪽 이스라엘까지 합쳐서 남쪽 유다의 왕이었지만은 북쪽 이스라엘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 바알상과 그리고 아세라 목상, 그리고 각종 아로새긴 우상들, 그리고 태양상, 그리고 그 앞에 놓여졌던 제단들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불살라버렸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죠. 가루로 빻을 때에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어떤 우상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루로 빻고 불사르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의 핵심이었던 제사장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까지 가루로 만들어서 빻아서 불살라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시던 절기를 지키면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했던 요시아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야 네가 정말로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평가를 하실 때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역대하 34장 2절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아를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면서 언급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반면에 악한 왕들에 대해서는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에 대해서는 다윗의 길로 가서 내가 기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다윗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도 네가 지금 다윗의 길로 가고 있구나. 너는 지금 다윗의 길에서 벗어났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갔기에 하나님을 이렇게 반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요즘 시편 말씀을 매일 읽고 있습니다. 시편의 한 절반 정도를 다윗이 기록을 했죠.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은 다윗이 많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 문구들을 좀 모아보면은 다윗이 어떤 신앙인인지를 알 수가 있죠. 특별히 다윗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윗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든지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든지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든지 은혜를 받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거의 언제나 다윗의 시를 전체를 한번 다 살펴보면은 제가 들은 이 말씀을 아시게 될 겁니다. 언제나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은 희노애락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 말은 피난처였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면서 왕이여 대단하다라고 할 그때조차도 다윗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말은 그의 피난처였습니다. 사람들이 최고라고 할 그때에도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 이름은 다윗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피난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절망 가운데 빠질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피할 수 있는 이름이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 이름은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윗으로 하여금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는 피난처였습니다. 이 이름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윗은 바로 이 이름을 부르면서 교만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절망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그 어떤 것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유일하게 내게 도움이 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난감했을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다윗이 가장 난감했을 때가 저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군사를 일으켰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아버지를 쏙 빼닮은 아들이 나와야 아버지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것인데 난데없이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을 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성을 향해서 진군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평소에 다윗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다 같이 찬송하자 이 말을 하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지금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의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일어나서 달려오고 있는 이 상황을 다윗이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난감한 상황에서 그가 믿어왔던 하나님도 어떠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한번 구원해보라. 사람들이 그렇게 시위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도 이건 뭐 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힘든 상황이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다윗이 쓴 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연단을 받았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쓴 시가 시편 3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 상황에서 다윗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니까 뒤로 줄줄이 말이 나오는데요. 나의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일어나서 나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난감한 상황에서 다윗이 그 이름,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여호와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난감한 중에 다윗이 불렀던 이름은 군대 장관 요압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그에게는 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만은 다윗은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베냐민 사람 구시가 사람들을 선동을 하면서 다윗을 대적을 해서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 구시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다윗이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거짓으로 속여서 화친을 하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다윗이 했던 일이 아니죠. 뒤에서 다윗을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사람이니까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뒤에서 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행동하는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다윗은 뒤에서 이렇게 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있을 그때에 병사를 보내어서 처단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군사를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이래할 때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은 시편 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다윗의 입에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다면 어떤 반응을 제일 먼저 보이겠습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먼저 1절 위에 나와 있는 시의 배경이 되는 그 설명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날 원수들 모든 원수들에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죠. 바로 그날, 그날 내일로 미루지도 않고 그날 다윗이 시를 썼습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은 언제나 늘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하는 피난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이 이름은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교만해야 되는 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절망해야 되는 순간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은 절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다윗은 이 이름을 정말로 잘 활용을 했습니다. 웬만한 왕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일어났다가 교만해져 망해버리는 왕들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면서 참 견고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은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희노애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웃었는데 조금 있으면 울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피난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계략을 짜서 죽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이렇게 넘어지는 순간이 있구나. 왜 이 순간은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을까?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도 조심해야 되고, 이 목사는요 죽일 놈입니다. 목사는 전부 다 이 성적인 타락을 제일 많이 하는 업종이 목사라고 하는 직종이에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이 죄를 범했을 때 제일 난처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제일 난처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세요. 그 자랑하던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리고 고범죄를 지었죠. 고의로 계획을 내서 사람을 죽였죠. 그랬을 때에 무엇보다도 사탄이 이 사건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사탄이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사탄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빌미를 다윗이 제공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탄, 이놈이, 이 사탄이 하나님을 비방을 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다윗을 그렇게 자랑하시더니 다윗이 행한 것 한번 보십시오. 그는 죽어야 할, 마땅히 죽어야 할 고범죄를 지었습니다. 책임을 약속을 지키시죠. 사탄이 하나님께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약속 지키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고범죄를 지으면은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께서 죽이겠다,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충동적으로 죄를 짓거나 부지중에 지은 죄, 그 죄는 어린 양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면 다 용서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고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범죄를 짓는 자는 백성 중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은 이 죄가 바로 고범죄죠. 계획을 해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다윗 죽이십시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난처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 얼굴 하나님 앞에 들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조차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가 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를 지워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러나 나를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내 죄를 내가 압니다. 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어서 내가 괴롭습니다. 주님, 그 많은 긍휼을 따라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에게 여호와의 이름은 죽음 앞에서조차도 언제나 피난처였습니다. 지금 죽음을 맞이해야 될 정도의 너무나 큰 죄를 범했는데 그 죄 앞에서 그 뻔뻔한 얼굴이지만은 그 얼굴을 하나님께를 향해서 들면서 드렸던 고백이 하나님이여 이런 뻔뻔한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뻔뻔하죠. 그러면서 얼마나 죄송합니까? 다윗이 이 고범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이 피난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배경에는 그에게 이런 지식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식이 뭐냐 하면 2절에 나오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것. 우리 모두는 복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는 데에도 복이 필요하고 사업을 하는 데에도 복이 필요하고 전쟁을 하는 데도 정치를 하는 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복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 그 외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죠.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전 보는 곳에서 복이 나오는 줄로 알고 있어요. 통장에서 복이 나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권력에게서 복이 나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권력이 무상함을 실제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통장에서 복이 나오는 줄 알고 수백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참복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깨달은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은 이 비결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래서 뻔뻔하지만은 그 사람을 죽이고 범하고 난 이후에도 다윗이 다시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을 통곡을 하며 울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이러한 의지도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나는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죠. 내 입은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입인데 이 입을 가지고 어찌 다른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나는 지조를 지키겠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입으로 두 가지를 할 때가 많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입으로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반면에 이 입을 가지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 입을 가지고 악한 말도 하고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 아기를 아주 어린 아기를 안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옆에 보고 있던 어떤 한 분이요 그 아기를 이뻐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꼴통아 제가 권사님 하필 제가 있을 때 그 말이 나와서 권사님 꼴통이 뭡니까 꼴통이 이 아이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태어난 그런 아이인데 꼴통이 뭐냐고요 꼴통. 그분 일부 예배 드린 분이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뻐서 할 때도 좋은 이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이름 천재야 우리는 이 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모양이라도 버려라 다윗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내 이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저 부르지 않겠습니다 내 입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입입니다 이 자세를 다윗은 분명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입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여호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속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승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다윗은 늘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고보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것은 내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것이지 엉뚱한 죄악된 것을 내 속에서 내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다윗은 내 이 입술로 다수꾼을 세워서 통제하겠습니다 통제하겠습니다 내 입을 막겠습니다 그 의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신앙의 정수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다윗은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실제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실제가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실제이고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사실은 때가 지나가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더 실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눈을 열어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줄 때에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상 중에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상 중에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건축되지 아니했던 성전과 성읍이 건설되어 있는 것을, 건축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눈을 열어서 이상 중에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때 현실은 성전이 완전히 훼파되었고 처절할 정도로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그 현실만 보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상 중에 눈을 열어서 진짜 실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시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지고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내 오른쪽을 보게 되면 누가 계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보다도 더 확실한 실체가 이것이죠. 내 오른쪽에 여러분 내 오른쪽에서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어제 제가 주례를 하면서 보니까요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나오는데 신부의 오른쪽에서 오른손을 딱 들고 이렇게 끌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부 오른쪽에는 누가 계시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오른쪽에 계시는 그분은 내 아버지세요. 내 아버지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떠나가고 나니까 신랑이 그 옆에 딱 서서 신부의 손을 잡아줍니다. 신랑이. 그래서 내 오른쪽에 서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은 내 남편이세요. 내 남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남편이시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아내이고 나는 그의 남편이다. 또 어떤 성경은 나는 그의 아버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내 오른쪽에 나의 남편 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내 곁에 서 계시는 것 이것이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이것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한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다윗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보고 있던 다윗이 구절과 같이 고백을 하죠.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리고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오른쪽에 계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내 분기, 나의 기업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지금까지는 절망적인 현실만 보였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겨지는 것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신부는요 아버지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다니죠. 그리고 신랑의 손을 이렇게 딱 잡고 다니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면 팔짱을 끼죠. 딱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신랑 되신 하나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근심이 없어진 것 아닙니다. 여전히 두렵고 한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서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피난처다 너는 나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분이 바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신앙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사실 알고 보면 평범한 겁니다. 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오른쪽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이것이 내 현실보다 더 깊은 현실이다,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 이름을 항상 부르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